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호주 전역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전날 TV 영화계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개최됐는데요. 세계적인 시상식에 박찬욱 감독의 한국 영화 어쩔 수 없다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외국어 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아쉽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또한 영화 어쩔 수 없다는 2026년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 공영 SBS 보도팀이 박찬욱 감독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갈수록 커지는 진료비 부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에선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럼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 10대 청소년이 미국으로 긴급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FBI 제보를 토대로 체포된 이 청소년은 주요 미국 소매점과 학교에 대량 총격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다이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국가 애도일이 오는 1월 22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호주 전역 연방 건물에서는 국기가 조기로 개양됩니다. 완구업체 메텔이 자폐아동을 반영한 바비 인형을 출시했습니다. 이 인형은 팔꿈치와 손목 관절로 반복적인 손 동작을 표현하고 시선과 감각 소품까지 신경 다양성을 고려해 디자인됐습니다. 고국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을 예고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호주 노동당 총리이자 외교 장관이었던 케빈 러드 전 총리가 미국 주재 호주 대사직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그의 공적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러드 대사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글로벌 회장으로 취임하고 해당 기관의 중국 분석센터를 이끌기 위해 오는 3월 31일부로 임기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러드 대사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보도, 특히 양측의 양자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드 전 총리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러드 대사가 예정 시점보다 1년 일찍 사임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Kevin Rudd will tell you privately what he has said publicly and what drove him to write the book. That the relationship.
알바니지 총리는 케빈 러드 대사는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같은 말을 해왔고 그가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밝혔다면서 지금 세계의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번 세기 중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드 대사의 이번 선택을 호주뿐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를 위한 공적 서비스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지방도시 출신의 한 10대 청소년이 미국으로 가짜 긴급 신고를 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 그레이엄 마샬 부국장 대행은 이번 청소년의 체포는 FBI, 미국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제보 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호주 기반의 탈중앙화 온라인 범죄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 스와팅으로 알려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와팅은 가짜 위급 상황을 허위 신고해 대규모 공권력을 출동시키는 심각한 사이버 범죄 행위입니다. 연방경찰은 FBI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 청소년이 주요 미국 소매점과 교육기관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여러 차례의 스와팅 허위 신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FBI views swatting as a dangerous and disruptive crime that endangers lives.
성명에 따르면 FBI가 스와팅을 생명을 위협하고 긴급 자원을 낭비하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이 망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다이 테러 공격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가 애도일이 오는 1월 22일로 지정됩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 날짜가 시드니 랍비 예호람 울만과 상의 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만 랍비의 사위인 엘리 슐랑거 랍비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애도일에는 호주 전역의 연방 건물에서 국기가 조기로 개양됩니다. 총리는 이번 주 말에 추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년 전 본다이에서 발생한 칼부림 테러를 막아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경찰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 에이미 스콧 경감이 희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경감은 2024년 본다이 정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인을 향해 달려가 사살함으로써 사건을 종료시킨 행동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관 가족을 지원하는 뉴사우스웨일즈 경찰 레거시는 스콧 경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민스 주 총리는 스콧 경감의 유방암 진단 소식에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She is so important for New South Wales Police and our community. I'm devastated.
민수주 총리는 스콧 경감은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과 우리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면서 진단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누구보다 휴식이 필요할 사람이며 그는 진정한 챔피언이라며 건강과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위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진지한 부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전통적인 중재국인 스위스를 통해 연락이 유지되고 있으며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과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간의 소통 채널이 열려 있고 필요할 때마다 메시지가 교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락치 외무차관은 테헤란에서 열린 외교사절단 브리핑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전쟁 준비가 돼 있지만 동시에 대화에도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 중입니다. 재판은 지난주 기일에 다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지난 기일 김 전 장관 측의 서증 조사에 여러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재판이 자정을 넘겨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산불이 계속되며 수많은 가정이 대피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빅토리아주에서 최소 39만 헥타르가 불에 탔고 350채가 넘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아직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산불 두 곳은 앞으로도 수주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 전역에 동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지역에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셸리 스태퍼트 보호소 운영자는 화재와 연기, 서식지 파괴로 인해 수백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호주 10대는 일정 시간 온라인에 접속하는 또래보다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웰빙이 낮을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학협회 소아과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가장 많은 청소년 역시 웰빙 수준이 낮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방과 후 온라인 활동 추세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연구진은 단순한 시간 제한보다는 균형 있고 목적이 있는 디지털 활동을 장려하는 공중보건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완구업체 메텔이 자폐 아동을 반영한 바비 인형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신경 다양성 아동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일부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팔꿈치와 손목이 관절로 움직여 반복적인 손동작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시선은 직시하는 대신 약간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디자인됐습니다. 또한 감각 처리와 의사소통과 관련된 소품들도 포함됐습니다. 메텔은 이번 인형이 기존의 패셔니스타 컬렉션의 일부로 다양한 피부색과 체형, 의학적인 상태와 장애를 반영한 인형들과 함께 개발됐으며 자폐인 자율옹호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폐 콘텐츠 크리에이터 엘리 미들턴 씨는 이번 인형이 자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p until very recently, autism was seen as something that was something that young white boys had.
최근까지 자폐는 주로 젊은 백인 남자 아동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고 남성 특유의 문제처럼 인식되고 하나의 특정 유형으로만 간주되곤 했다는 미들턴 씨는 하지만 이제 사회는 여성이 자폐일 수 있고 유색인종도 자폐일 수 있으며 성인도 자폐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0년 전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해 100만 달러의 현상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현상금은 1976년 1월 13일 당시 8세였던 엘로이즈 워럴리지 양이 멜번 비모리스 지역의 집에서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정보는 실종 배우자를 확인하거나 엘로이즈 시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당시 경찰 250명이 약 3주간 사건 현장을 수색하고 6천여 가구를 조사했지만 엘로이즈의 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살인사건 전담 수사관들이 사건을 재검토하며 새로운 법의학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재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7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89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19도에서 낮 기온 29도. 멜번 대체로 맑습니다. 오전 15도, 낮 기온 29도. 브리즈번 화창합니다. 22도에서 32도. 퍼스 맑겠고 18도에서 29도. 애들레이드 16도에서 28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오후 늦게 소나기 오겠고 아침 15도에서 낮 기온 32도. 호바트 오전에 구름 많고 선선하겠고 11도에서 16도. 다윈 대체로 흐리고 습도 높겠습니다. 28도에서 낮 최고 32도. 고국 서울은 내일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영하 9도, 낮 기온 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박찬욱 감독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갈수록 커지는 진료비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1년 사이 전액 벌크 빌링을 제공하는 의료 클리닉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그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벌크 빌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GP 진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진료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크 빌링 확대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익스플레이너에서 알아봅니다. 익스플레이너. 최근 호주 전역에서 전액 벌크 빌링을 시행하는 병원은 늘어난 반면 일부 환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조사기관 클린빌이 발표한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액 벌크 빌링을 제공하는 클리닉 비율은 1년 사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벌크 빌링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늘어났는데 왜 환자 부담은 줄지 않은 걸까요? 클린빌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전국 6,877개의 클리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액 벌크 빌링을 시행하는 클리닉 비율은 20.7%에서 40.2%로 상승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0곳이 넘는 클리닉이 2025년에 혼합 사설 진료에서 전액 벌크 빌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 60%의 클리닉은 전액 벌크 빌링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입니다. 표준 진료 기준 평균 본인 부담금은 1년 사이 43달러 38센트에서 49달러 23센트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벌크 빌링 비율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클린빌은 일반 성인 환자가 정규 진료 시간에 표준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 벌크 빌링을 해주는 클리닉의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직접 클리닉에 연락해 해당 조건의 환자에게 벌크 빌링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연방정부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부 장관은 일부 클리닉이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분석에서 제외됐다며 보고서의 특정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빌 측은 응답하지 않거나 비용 진료 여부를 밝히지 않은 클리닉은 데이터베이스에는 포함됐지만 비용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분석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GP 진료 본인 부담금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6년 기준 표준 진료의 평균 본인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태즈메니아로 60달러 76센트였습니다. 그 다음으론 호주 수도 준주 ACT와 노던 테리토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남호주는 전국 평균인 49달러 23센트 안팎에 분포했고 서호주가 46달러 63센트로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액 벌크 빌링 클리닉 수는 1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3,200곳이 넘는 진료소가 전액 벌크 빌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00곳은 기존 혼합 진료소였습니다. 또한 7,500곳에 가까운 GP진료소가 마이 메디케어에 등록돼 있으며 2030년까지 전액 벌크 빌링 진료소를 약 4,800곳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호주 로얄 GP협회는 벌크빌링 확대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현상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진료가 점점 복잡해지고 평균 진료 시간도 길어지고 있지만 메디케어 수가는 그 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복합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겐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벌크빌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호주인을 대상으로 전액 벌크빌링을 시행하는 클리닉에 12.5%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GP와 진료소가 나눠받게 되며 도시 지역에선 표준 진료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이 42달러 85센트에서 69달러 56센트로 크게 인상됩니다. 지방 농촌 지역의 경우 최대 84달러 86센트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정책이 일부 지역, 특히 농촌과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정부에선 2030년까지 전액 벌크빌링 진료소를 약 4,800곳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진료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월 13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로 이어갑니다. 한국과 호주를 넘나들며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있을 법한 법적 이슈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오늘도 조우가 한국 변호사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있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 가운데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호주 한인 동포들이 자주 묻는 법률 질문, 조오가 한국 변호사가 명쾌하게 답변해드립니다. 호주와 한국을 잇는 법률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주에 계신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도 한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도 법무법인 H&H Lawyers의 조호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도 지난 10월에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곳도 있고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곳이 있어서 이 부동산 대책이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기존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을 임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좀 뭔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부동산 임차 제도가 월세와 전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는 호주의 이제 렌트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부동산 렌트비를 내는 제도고, 전세는 이제 전세 기간 동안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고 전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인데,
네.
요즘은 이제 월세 보증금도 몇 억씩 하는 경우도 사실 많기는 하지만 특히 전세 보증금이 월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세입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하면 뭐 상속이 발생할 테니까요. 이 상속인들에게 그냥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이 한 명이거나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한참 전에 만약에 사망을 해서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상속 절차가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해당 서류 확인하고 이제 보증금을 반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네.
실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한 명 이상인 경우도 많고 또 여러 명의 상속인 간의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또 일부는 이제 뭐 상속인 중에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실제 발생했던 사안인데요.
네.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기 이제 임박하기 전에 바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 중에 일부가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이제 잘 되지 않고 집주인은 이미 해당 부동산을 매매를 해서 매수인으로부터 이제 잔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였는데요.
네.
이때 상속인 전부가 누구인지 이제 확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면 뭐 부동산 거래도 사실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해당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을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 잔금을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으로 반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집주인의 귀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파기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제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락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좀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이 전세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 반환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반환을 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원칙적으로는 집주인 입장에서 상속의 전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속인 간의 그 상속 재산 이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이걸 변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돌려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된다. 이 공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특정한 법적 사유로 인해서 뭐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등을 국가에 맡기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보증금을 국가에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 원인에 따라서 변제 공탁, 집행 공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채무 이행, 즉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채권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어렵네요.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
네. 채권자 불확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상속인을 알 수 없거나 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공탁의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상속인을 알 수 없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공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탁 관련한 비용도 발생할 것 같고요. 절차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 그 사안에서도 집주인이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공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세입자가 짐을 이제 빼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으면 집주인은 또 별도로 이제 명도 소송이라는 걸 또 해야 돼서 긴 법적 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팔았어도 세입자가 안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세입자 상황을 좀 확인을 하시고 전세 보증금 반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이걸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반드시 좀 받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사안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공탁한 건가요?
네, 이 사안은 이미 이제 집주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안이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공탁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 전부는 그래도 확인이 되고 일부가 이제 해외에 있어서 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과거에 이제 세입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유언 집행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 두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상속인의 일부가 해외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네. 사안이었지만 잘 해결이 된 거네요.
네.
네. 만약에 유언 집행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이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단 이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의 분배 또는 뭐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언으로 미리 정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 한국의 정서상 유언을 미리 이제 준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느 정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사실상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세금 보증금 반환이랑 관련해서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상속인 전부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이 전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에 전세금을 이제 변제공탁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변제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제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시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상속인 중 일부에게 만 보증금을 반환했다라고 할 경우에 나중에 이제 다른 상속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이중 지급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 이런 경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네. 한국은 호주와 달리 보증금이 굉장히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오늘도 조호가 한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 공고.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이 있는 분들에게 막막할 수 있는 법률 이슈 조호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2004년 영화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사의 독보적인 이름을 각인시킨 거장이죠. 이후 박쥐와 아가씨, 헤어질 결심까지 장르와 형식을 넘나들며 국제무대와 꾸준히 소통해온 박찬욱 감독이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 없다가 2026년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오르며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과 생존, 그리고 필연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들고 왔습니다. 오는 15일 어쩔 수 없다의 호주 개봉을 앞두고 박찬욱 감독이 20년 넘게 마음에 품어온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호주 공영 SBS 보도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거장, 칸과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 주요 영화제를 거치며 현대 영화사의 흐름을 만들어온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그 이름을 세계 영화사에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 장르와 형식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영화 세계로 국제무대와 꾸준히 대화해 왔습니다.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2026년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라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영화계가 주목한 어쩔 수가 없다는 곧 호주 관객들과도 만납니다. 1월 15일 호주 개봉을 앞두고 호주 공영방송 SBS 보도팀이 박찬욱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영화에 담긴 질문과 깊은 고민을 오늘 감독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한다고 한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 뭐하죠?
이번 신작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20년 전 읽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직접 각색하고 각본까지 쓴 작품입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출발점, 박찬욱 감독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필름메이킹과는 정말 아무 그러니까 내 인생과는 아무 접점도 없고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재지업 종사자들의 이야기여서 처음에 전혀 그런 예상을 못했는데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놀랐어요. 그게 바로 따지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만드는 일하고 또 관계가 연결점이 공통점이 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도,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물이잖아요. 아무렇게나 구겨버리는 그런, 물건인데, 또 어떤 특정한 종이는, 예를 들어 지폐 같은, 여권 같은 것은, 또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죠. 소중하게. 그렇듯이 영화도 또는 TV 드라마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대부분의 작품은, 그저 그냥 시간 죽이는, 그런 시시한 오락거리, 소일거리 같은, 그런데 불과한데,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수의 작품은 삶에 영향을 크게 주기도 하는 좀 자기를 바꿔놓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소중한 작품도 가끔 있긴 있죠. 일단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 그 종사자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 자기 작품이 그렇게 취급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일에 삶을 송두리째 바친 사람들 그런 마음.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지만 박찬욱 감독은 그 인물들의 마음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에 삶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이 작품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영화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에 대해 박찬욱 감독은 또 솔직한 생각을 전합니다.
예,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좀 슬픈 속성, 슬픈 운명이죠. 글을 쓰거나 작곡을 하는 것처럼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예술가, 뭐 화가나 시인들이라면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부를 법한, 그렇게 취급할 법한, 박스오피스에서의 성적이라든가, 어워즈라든가, 또는 좋은 리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제작이 혼자는 할수 없는 일이어서 상업적 성과와 창작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한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 없이도 고집스럽게 저예산 영화를 또는 단편 영화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으나, 뭐 모든 사람이 그런 영화를 만드는 취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만족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감독이. 그래서 나는 확실히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나의 창조적인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약간 필요로 한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화가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며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을 해보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특히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좀 더, 필름메이커로서 그걸 빼고 그 나머지 영역을 좀더 늘려야겠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그냥 독립된 나 개인으로서, 그 부분을 좀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제작 외의 삶, 가족과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감독의 생각은 어쩌면 이번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 해고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현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일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서의 성취를 자기 인생의 성취로 동일시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가 좀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잃으면 굉장히 살 길이 막연해지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도 많았고, 그럴 때, 가족들과 함께,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그런 가장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복수는 나의 것에 좀 담기기도 했지만, 제가 언제나 그런 비극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The X를 읽었을 때, 또 그런 기억들이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미국 장르 소설의 거장,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1997년작 소설 The X를 원작으로 합니다. 감독은 이 소설을 20년 넘게 마음에 품어온 이야기이자 필생의 프로젝트라고 말해왔습니다. 선택과 우연, 그리고 필연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지 그 질문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포스터를 미리 보셨다면 느끼셨을 텐데요. 어쩔 수가 없다의 타이틀 띄어쓰기가 좀 어색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항상 입에 붙어있는 말이라며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나오는 표현인 만큼 일부러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처럼 지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앞선 작품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재치 있는 장면 센스를 보이기로 유명하죠. 이번 작품도 영화의 의미를 제목에 잘 담아냈다는 영화계의 평가입니다.
제 이름은 구본모입니다. 저와 종의 인연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일밥 먹은 지 25년이야. 난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종이 그놈의 종이.
나도 니네 그 잘난 재직이게라.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오는 1월 15일 호주 상영을 앞두고 감독의 목소리로 영화의 정수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하정이었습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벌크빌링을 제공하는 병원은 늘었지만 진료비 부담이 왜 커지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조우가 변호사와 함께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찬욱 감독과의 인터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라일락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